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1월달 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편과 마찬가지로 제가 좀 편집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감상 댓글 편집을 좀 많이 했고 또 저희 월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업로드 용량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음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네, 안타깝네요. 아이 블로그가 망하는 바람에. 그리고 각 달에 원래 개봉 영화들 흥행 기록들을 함께 읽어드렸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11월 달 편까지는 그냥 감상 댓글들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름바울님께서 10월 달에 이어서 또 첫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11월 1일에 남겨주셨네요.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 관람. 조진웅, 김성균 기대되는 두 배우 주연이라 기대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조연들로 많이 나와주셨던 분들이 이제 주연을 맡은 거죠. 투탑이죠. 괜찮게 봤지만 뭐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한국 영화의 최대 걸림돌이라 생각되는 코믹도 아니고 감동 드라마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 그리고 조진웅 씨는 목사라는 캐릭터를 적절히 배합했지만 김성균 씨의 무속인 캐릭터는 붕 뜨고 별다른 활동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쓸데없는 장면은 좀 빼고 그 부분을 첨가했었으면 좋았을 걸. 글도 재미있게 웃으며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본 셔틀콕, 이게 독립영화죠. 2014년에 개봉했던. 2014년 개봉작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산사추님의 호평이 기억나서 셔틀콕을 감상했습니다.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과 더불어 올해 장편 데뷔한 이유빈 감독 연출자이고요. 방황하는 칼날에서 나쁜 놈으로 나왔던 이주승 배우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한공주가 이야기로 꽉 차있는 영화라면 이 셔틀콕은 감정으로 한가득 채워져 있더군요. 아무래도 여성 감독이라 섬세한 감성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살짝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전개가 느리거든요. 대신 뭔지 모를 감정과 좋은 음악이 그 여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기 OST 특집 3탄을 제가 다른 방송으로 준비하면서 이 셔틀콕의 OST들을 전곡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포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들이.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고 저희 OST 특집 3탄 2015년 1월달 영화페이지에 링크해놓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죠. 저는 이 영화를 다르게 이해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는 첫사랑을 경험하고 또 삶의 성장통을 겪는 이야기로 보더군요. 남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동생 연기, 호흡이 상당히 좋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주성 배우가 이 영화로 이제 부일영화제 신인상 받았죠. 살짝 지루했지만 그건 원체 느린 호흡일 때문에 터이고 한국에 이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한 감독이 데뷔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산사추님이 답글 주셨네요. 드디어 이 영화도 보셨군요. 제가 이 페이지 와서 글쓴 보람이 마구마구 생기네요. 산사추님이 추천해주신 영화였죠. 자, 여로빠을님의 첫 댓글,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 독립영화 셔틀콕이었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11월 달에도 제가 쓴 댓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 영화 페이지. 제가 본 영화 백설공주 살인사건. 2014년 일본 영화고요. 부천국제영화제 초청작인데 아직 한국에서 정식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무책임한 작태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추천이 있어서 찾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이네요. 일본 특유의 담담한 색채가 참으로 장점으로 작용하는 영화입니다. 자극적인 요소 없이 곁눈질하지 않고 언론과 대중의 무책임한 작태에 관해 시종일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론과 대중 모두 다 까고 있다는 거죠. 어느 이쁜 아가씨가 계곡에서 살해되고 이에 관해 언론과 대중이 그녀의 직장 동료를 마녀사냥하는 것을 각자의 입장에서 왜곡시키는 진술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단순히 이 작태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또 다른 마녀사냥을 하는 대중,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상처 치유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못 알아보는 것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인상적이었어요. 좀 색다른 그 의미였고, 여자 주인공이 영화상에서 밋밋한 얼굴이다 라고 표현되는데, 일본판 꽃보다 남자로 크게 알려진 이노우의 마오가 맡았더군요. 영화 보면서 이쁜데 왜 밋밋하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쁜 여배우였습니다. 2013년 한국에서도 개봉했던 저희 청취자분이 추천하셨던 디스커넥트라는 영화는 아날로그의 인간 관계가 붕괴된 채 디지털의 관계에서만 위로를 받으려는 현세태를 세련되게 그려내고 있죠. 백설공주 살인사건은 그보다 영화적 재미, 세련미는 부족하지만 훨씬 깊은 내용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좀 지루하고 대사량이 많아서 정신없었는데 30-40분 정도 보니까 슬슬 몰입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백설공주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영화상에서 자주 쓰이는 동화는 빨간머리 앤입니다. 뭇 사람들로부터 공주라 칭감받는 것보다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몇 사람으로부터 친근한 별명으로 불리는 것이 더 위로가 되는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영화 보면서 속으로 많이 반성했고 뜨끔했다. 저도 방송으로 많은 이들을 까고 있고 또 SNS로 마녀 사냥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참 많이 반성하게 됐고 제 글과 방송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 바랍니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백설공주 살인사건. 자, 보이우드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산사추님 글부터 시작해보죠. 저번 달에도 몇 개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요즘 정신없었던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되는 영화. 산사추님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아몰님도 써주셨네요. 썬댄스 영화제 때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작품. 메이슨의 12년의 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제 지난 12년도 함께 정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인물의 폭이 넓다는 것도 이 영화의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 경우엔 윌, 겁나 많이 했었던 해리포터, 음악, 오바마 유세, 특히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로켓맨까지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변화까지 164분에 정리된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영화가 자극적인 부분이 거의 없고 또 오버한 설정이 없어서 독한 입맛에 길들여진 관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매우 늦은 시간에 관람했지만 전혀 졸립지 않고 잔잔한 감동을 얻었습니다. 영화상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 링클레이터 감독의 딸이 영화상에서도 그 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연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이 너무 나오더구만요. 연기가 좀 어색하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대사, 니들 다 대학 가고 이젠 내 장례식만 남았구나 하고 신세 한탄하는 부분에서 뭐야 했다는 결혼과 이혼을 세 번씩이나 하시고 어렵게 학위 따서 대학에 남으시고 인생을 나름 스펙타클하게 사신 분인데 갑자기 애들만 위해서 사신 전업주부 코스프레를 해서 당황. 그럼에도 12년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무탈히 수행해낸 점에 영화 팬으로서 기립박수 보냅니다. 트위터 쪽으로 유은GT킴님께서도 써주셨네요. 보이후드, 대략 2002년부터 2013년, 14년까지 미국 사회가 겪어온 다양한 면면들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일견 포레스트 검프와도 닮았다. 메이슨의 세 아빠들이 다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정말로 미국 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걸까? 사실 이 영화는 엄마를 주인공으로 했더라면 더 드라마틱할 뻔했다. 물론 그랬다면 국제시장 같은 심파가 됐겠지만. 하지만 결국 이 영화의 주제는 아버지와 극장에서 나눈 대화 중 이 한마디로 가름할 수 있겠다. So what's the point? 결국 알 수 없는 의미와 함께 어쨌든 살아갈 뿐이라는 거. 아, 그래서 요점이 뭐야? 라는 거겠죠. 자, 보이후드 세 분의 감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릴러 나를 찾아줘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많은 분들이 저번 달에 이어서 이 영화를 보셨네요. 자, 바스코홀릭님께서 써주셨네요. 나를 찾아줘 너무너무 좋았다. 역시 데이비 핀처, 역시 벤 애플렉, 그리고 로자먼드 파이크 라고 느낌표 딱 표시해 주셨네요. 다음에 솔소나무님, 이 영화의 한국말 제목을 나를 찾아줘를 정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영화의 제목은 그냥 영어 원제목 곤 걸로 했었어야 함. 매우 흥미롭게 봤다. 남편이랑 봤는데 감상도 각각 동상이몽. 저는 일부분 쾌감도 느꼈는데 이 남자는 그저 스릴러로만 생각한다. 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아몰님도 써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의 러브라인, 특히 결혼생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데이비드 핀처 이름 하나만 보고 봤습니다. 이 영화 으스스합니다. 제겐 호러로 느껴졌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제가 영화에서 만났던 3대 악녀 중 하나로 극단에 있는 나르시스트로 등장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서 항상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어메이징한 에임이어서 어떤 남자도 성이 차지 않았을 텐데 어리버리하고 양아치스러운 남자 주인공을 5년이면 많이도 참았다는 생각도.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른 남자 주인공도 완벽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한 이 결혼 생활도 완벽해야 된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정 생활을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의 불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에이미의 계략에 빠져 18년 더 살아야 한다고 쌍둥이 여동생이랑 철철을 울 때는 미안하지만 막 웃음이 터져 나왔더라는. 이 영화는 여자인 제가 봐도 무서운데 미혼이든 기혼이든 남자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 생각하니 또 웃음이 킥킥. 영화가 독하긴 했지만 슈가키스 같은 장면은 영상미가 아주 좋았고 여주의 연기가 너무 뛰어났고 닉의 내연녀로 나온 배우 굉장히 핫했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마지막 이 영화의 교훈, 결혼이라는 헬게이트는 신중 또 신중히 열자. 이렇게 써주셨네요. 결혼이 지옥의 문인가요? 나를 찾아줘 비교 감상해봤습니다. 자, 제가 본 영화 10분입니다. 2014년 4월 개봉작이고요. 시내 21회에서 선정한 2014년 과소평가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용승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92분짜리고요. 방송국 PD 시험을 준비하던 남자 주인공이 잠깐 돈 벌 생각으로 공공기관 산하기구에 인턴으로 들어가는데 정규직 제안을 받죠. 그러나 낙하산 인사에 밀려 다시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변 상황은 예전과 달리 녹록지 못합니다. 좀 유쾌한 영화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정말 진지한 그러면서 현실의 민낯을 자극적 요소 없이 담은 영화더구만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혹은 그 이야기 속 상황에 처하게 된 남자 주인공의 감정을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영화적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짧은 단면으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아픔과 절망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만들었네요. 마치 과일의 귀퉁이를 먹어보고 전체 단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남자 주인공 연기가 초반에는 좀 어설프게 느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인 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서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굳이 이 시대를 어떤 구조적인 계급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담하면서도 진실한 이 이야기에 10분 공감했다는 평만 남기고 싶습니다. 산산추님이 지난 5월 영화 페이지에 추천하신 영화고 또 녹음까지 해주길 바라셨던 영화인데 제가 감히 녹음하기엔 좀 벅찬 영화, 스케일이 작아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러자 산사주님이 답글 주셨네요. 그래도 녹음 한번 시도해보시죠.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를 해서 수다 한판 제대로 떨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제가 본 그리고 선사준님이 추천하시는 독립영화 10분이었습니다. 자, 웨스턴 리벤지. 요거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산사춘님 댓글로 시작해보죠. 간만에 보는 서부 영화였습니다. 헌트란 영화의 주인공 매진 미켈슨이 주인공이죠. 에바 그린 여기서 말 못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정말 카리스마 짱짱입니다. 영화는 뭐 나름 괜찮았는데 상영관이 별로 없네요. 트위터 쪽으로 야매님. 믿고 보는 극소수의 배우 매진 미켈슨. 그럼 제가 또 썼습니다. 원제는 더 셀베이션. 뭐 구원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30일 개봉작이고요. 원제랑 한글 제목 웨스턴 리벤지랑 느낌이 정반대인 거 아닌가. 여튼지간에 뭐 산사주님 추천작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서부극을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배우들 연기가 다들 좋았습니다. 캐릭터에 공감하는 정도는 관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매진 미켈슨, 제프리 딘모건, 에바 그린 등이 나오고요.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선수 에릭 칸토나가 악당의 오른팔로 나옵니다. 신기했습니다. 화려하거나 과장된 총잡이들의 싸움 혹은 현란한 액션 장면은 없고요. 그러나 이야기가 흥미롭더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예상을 계속 엇나가더군요. 아내와 아들이 죽었을 때 혹은 복수할 때 인물들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도 그 감정을 안으로 안으로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 대신 내면 연기를 통해서 관객에게 감정을 전합니다. 이런 것이 저예산 같은 이 영화의 담담한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호연과 잘 어울리죠. 영화상에서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악당은 사실 종국적인 악당이 아닙니다. 뒤에는 무슨 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또 악당을 이용하고 그 악당은 마을의 시장을 이용해서 마을 부지를 헐값에 사들 이르는 거죠. 그 땅 밑에 원유가,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있거든요. 후반에 악당과 마을과 남주가 서로 죽고 죽이는데 실체로 드러나지 않은 그 회사는 결국 승리합니다. 에바 그린이 벙어리 역으로 나오는데요. 참 이쁩니다. 야한 장면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된 거는 없지만 참 이쁘게 나와요. 하지만 사사춘님의 평대로 카리스마 있는, 내공이 있는 역할로 나옵니다. 302탄에서 전라로 남자 주인공을 꼬시거나 노려본다고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진정 카리스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본 김에 매진 미켈슨 주연의 영화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두 개 더 이어서 소개해드리죠. 더 헌트 2013년 1월 개봉작인데 감상했습니다. VOD 2,000원이고요 현재. 베를린 영화제 나무 주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터가 스포일러고요. 이 영화도 사실 이야기만 따지자면 꽤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출은 담담한 편인데 꽤 자극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철저히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남주에 몰입하게 만들지 않고 이야기 자체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요인 같습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여아를 그 여자 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고 동네 친구들이었던 동네 사람들 모두 그를 박해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주와 그들의 모습을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죠. 참 독특했던 게 보통 이런 소재는 남자 주인공을 나쁜 놈으로 설정하거나 혹은 진실을 숨긴 채 관객이 추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용하죠. 그러나 이 영화는 애초부터 남자 주인공을 옹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건 확실한 감독의 의도죠. 관객은 진실을 알고 있는 거죠. 영화가 홍보될 때는 마녀 사냥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화라 소개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침착한 연출 그리고 남주를 옹호하는 감독의 의도 덕에 좀 더 다양한 생각과 풍성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를 중시하는 영화의 힘이다.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죠. 이야기가 재밌는 영화. 마지막 결말 장면은 참 의미심장한데, 뭐 하여튼 이 영화 나중에 2015년에 녹음하겠습니다. 또 이 영화에 대해서 김혜리, 유진아, 이용철 평론가들이 한 줄 평을 써놓았던데 정말 공감할 수 없었고요. 너무 성의 없이 써놓은 게 아닌가, 평론가들이라는 분들이. 자, 그 다음에 매진 미커슨의 또 다른 주연작 미하엘 콜라스의 선택. VOD 2000원입니다.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그러니까 말 상인인 남자 주인공이 남작의 뭐 백작 후작 할 때 그 남작의 불의한 행동에 항거하면서 일어난 일을 담은 영화입니다. 과장된 연출이 없고 올드한 카메라 연출이 있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목 그대로 남자 주인공의 선택을 주목한다면 몰입해서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결말은 좀 실망이었는데요. 좀 모호하게 끝납니다. 남주가 바랐던 것은 합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이고 이를 쟁취했을 땐 이성적으로 모든 투쟁을 멈추게 되죠.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투쟁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혁명은 아니죠. 따라서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이었다. 소시민에게 소시민 이상의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폭력일 수 있겠지만 영화를 보면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력자가 있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반민주적 심판도 가능한 법이거든요. 영화 속에서는 공주가 그를 이해하고 보듬어줍니다. 근데 현실 속 공주가 과연 그럴까? 남주를 맡은 매즈 미켈슨의 매력은 10분 살아납니다. 그는 이렇게 감정을 눌러담아 표현하는 연기에 탁월한 듯 하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알겠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웠다. 라는 글이네요.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웨스턴 리벤지 그리고 매즈 미켈슨의 또 다른 주연작 두 개 미알 콜라스의 선택 헌트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제 댓글이 많네요. 2009년작 트라이앵글 봤습니다. 99분짜리입니다. 정말 좋죠? 100분짜리. 자, 국내 개봉작이 아니어서 심의 등급이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15세 아니면 청소년 관람 불가 나올 듯 하고요. 나쁘지 않은 미스터리 공포물입니다. 조금 너그럽게 평가한다면 좋은 영화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가 써놓고도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뭐 문장을 이렇게 써놨지? 시간이 무한 반복된다는 설정과 편집 기술로 승부를 보는 영화입니다. 메멘토나 사랑의 블랙홀이 비슷한 류의 영화겠는데 트라이앵글과 다른 점은 앞에 두 영화는 감성이 관객에게 쉽게 전달된다는 점이죠. 트라이앵글은 그 점에서 약간 아쉽습니다. 여주의 감정이 중요한 동기인데 그게 좀 전달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 정도의 도전과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후반 30분에 빵 하고 터지면서 가속하는데 정말 몰입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뭔가 좀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무한 반복 그리고 편집으로 승부 보기 때문에 관객이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감독이 친절하게도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영화상에서. 그리고 이 영화는 처음부터 감독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영화를. 이 영화 보는 내내 일본 TV 애니메이션 공포물 쓰르라미 울적에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원래 게임이 원작이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여운 초딩 캐릭터들이 물장난하다가 갑자기 도끼로 사람을 찍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이거 볼 때. 시리즈가 몇 있는데요. 전부 감상하면 그 결과가 시간 무한 반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끔찍했던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트라이앵글과 쓰르라미 울적의 차이점은 외부 인자가 화면에 나타나는가 여부입니다. 트라이앵글은 철저하게 여자 주인공의 시선으로만 극을 이끌어갑니다. 이 점이 좀 신선했는데요. 이쯤에서 사물 즉석 같은 아저씨가 나와서 무슨 미션을 줄 것 같기도 한데 어떠한 외부 인물도 나오지 않고 여자 주인공의 행동과 감정만으로 전개되죠. 그런데 그 감정이 관객에게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다. 여주가 그리고 싸움을 잘해서 전 좋았습니다. 아주 신나더구만요. 싸움을 잘하는 여자 주인공 멋있죠? 4885님의 추천작이었고요. 며칠 후에 제가 이거를 다시 봤네요.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건 참 경제적인 영화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퍼즐식 미스테리 물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초반에 나온 이른바 떡밥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 후반에 회수가 됩니다. 설명되고요. 예를 들면 월드워 제트 좀비 영화였죠? 거기 그 영화에서는 그 클로즈업된 그 약국과 슈퍼의 소품들이 떡밥으로 주요하게 쓰일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트라이앵글은 열쇠 고리, 아이의 울음, 초반의 씬들 모두 그 떡밥들이 회수화됩니다. 후반에 이런 성실함과 경제적인 면이 영화의 재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듯. 이 영화를 추천해주신 4885님이 답글 주셨네요. 이 영화 볼 때 저도 각본 참 용 썼네 싶었더랬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제가 본 트라이앵글, 4885님이 추천해주신 영화였습니다. 산사추님의 댓글 두 개 한번 읽어드리죠. CGV에서 압구정 CGV에서 초콜릿 도넛 관람. 영화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지만 결말이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대 동성애도 장애를 가진 아이도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던 때의 실화라고 합니다. 음악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파수꾼 관람. 배우 이재훈의 여련이 돋보인 영화였죠. 물론 예전에 봤었던 영화인데 요즘 압구정 CGV 무비 꼴라주간이 예술 영화 전용 극장으로 바뀐 듯합니다. 괜찮은 몇 편의 영화와 GV를 진행 중인데 이 영화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10대 남자의 성장통 같은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쉬운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가을이라 그런가 울적해지는 일이 전보다 더 많아지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산사춘님이 보신 초콜릿 도넛 그리고 파수꾼이었습니다. 자, 2014년도 하반기를 장신한 블록버스터죠. 인터스텔라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긴데요. 아몰님 글부터 한번 소개해드리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 인셉션이 보여준 세계가 경이로움이었다면 인터스텔라는 초경이로움입니다. 인터스텔라가 놀란 감독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들이 퍼즐식 플러스 심리학적 분석으로 파고들었다면 인터스텔라는 상상 속 대우주를 논란의 언어 플러스 물리학적 고증으로 구현해낸 논란스럽지 않은 논란의 영화입니다. 이전보다 이야기 구조가 단선적이고 전통적인 휴머니즘과 뻔한 미국식 가족애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감점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웜홀을 통해 제2의 지구를 찾는 탐사과정, 블랙홀과 중력의 관계 묘사, 무엇보다 시간의 상대성으로 부녀의 나이가 뒤바뀌는 과정을 최대한 과학적 리얼리즘을 토대로 SF적 상상력을 부족함 없이 체험할 수 있어서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비티가 좀 더 감성적인 부분, 그것을 자극했다면 인터스텔라는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콘택트 등 많은 영화와 비교 감상할 수 있겠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별의 목소리가 가장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 애니메이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시간의 상대성으로 남녀 주인공이 애절하고 더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움과 사랑을 그라운드로 삼는 부분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인터스텔라 IMAX관으로 강추. 저도 다시 볼 겁니다. 물리학 이론에 대해 넘 구구절절 가르쳐주려고 좀 장황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문돌이들을 위한 친절한 설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자, 4885님이 아주 호된 비판글을 써주셨습니다. 인터스텔라. 아몰님과 강신혜님이 호평하시길래 후다닥 달려가 보았습니다. 극장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영화가 깊게 와닿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보는 도중에는 좀 비판적이기도 했네요. 비판적이었던 부분을 짚어보면 일단 서사의 전개가 유치하고 거칠었습니다. 중반까지 그런 점이 너무 도드라져 차라리 이건 청소년 모험 영화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이해하고 보려 했습니다. 결국 이 정도로 비약적인 서사라면 소년 소녀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또 그러기에 무리가 있고 논란의 영화가 자주 그랬듯이 어른스러운 상황 이해력을 갖춘 하지만 아이스런 감성을 유지하는 어른들에게 받아들여질 법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타쿠들이 보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라고 써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뭔가 좀 낭만스러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매튜 맥커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읽어드리죠. 아빠와 딸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그들의 행동과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놀란 영화의 대사가 썩 좋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거창하며 유머 감각은 후져 빠졌고 다크나이트 시리즈와 크리스찬 베일이야말로 그에 걸맞는 페르소나일 겁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대사의 나무는 이 영화가 정성들을 표현한 우주, 외계의 행성을 온전히 체감할 순간을 훼손하며 설령 그게 상업적인 친절함이었다 한들 대체 몇 번이나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보고 느끼게끔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해석할 시간을 약간은 더 마련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심히 짜증스러웠던 건 이 영화가 감정적으로 질척거린다는 점입니다. 스필버그가 아닌 논란의 인터스텔라라면 그게 초월적 논리의 상상에 의존한다 한들 확고한 리얼리티의 무드를 가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인물들은 마치 인셉션의 꿈꾸는 듯한 분위기에 들떠있습니다. 동화적이지도 않고 몽환적일 수도 없는 이 영화의 그런 선택이 적절했던 걸까요? 인터스텔라 이야기는 아주 독창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긴 했지만 뭐 다음에 보면 다를지도 모르고 어쨌든지 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동은 그 자체로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빛나는 장면을 꼽으라면 담요를 들춰보는 그 이상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이 그 담요에 숨어있나 마지막으로 한번 담요를 들춰보는 그 장면이 있었죠. 거기가 어떤 감정과 상상의 여백을 주는 장면이어서 4885님이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놀란 감독에게 거는 기대를 상기해볼 때 그는 독립적인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여전히 상업적인 눈칫발로 뒤덤벅이 된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잠정적 결론을 짓습니다. 아주 혹평을 해주셨죠? 자, 사사춘님도 써주셨네요. 왕십리 CGV IMAX관에서 인터스텔라 감상. 쌍 소리나게 잘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욕이 막 나왔습니다. 크크. 역시 IMAX관의 진리는 왕십리네요. 월요일에 용산에서 본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강신혜님 충고대로 필름으로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롯데시네마 신림에서 하더라고요. 시간대가 그지 같지만 주말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필름으로도 상영했었죠. 우리 현재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필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파일을 스크린에 쏘는 거죠. 이제 왕십리 IMAX는 암표까지 돌 정도로 뜨겁더군요. 오늘 CGV 홈피에 암표 거래하다 피해본 사람 있다고 공지사항까지 떴고요. 뭐 길게 쓰기도 귀찮습니다. 그냥 왕십리 IMAX 가서 보세요. 바다 밑에 하늘님 답글 주셨네요. 이 정도로 강추하시다니 꼭 봐야겠는데요. 그런데 IMAX에서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사실 저는 IMAX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딱 한 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IMAX든 3D든 본 적이 없네요. IMAX가 또 화면이 크잖아요. 그 소리도 더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IMAX를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자, 트위터 인터스텔라님이 써주셨네요. IMAX가 아니었지만 아쉬움은 없다. 비주얼로 승부하는 영화는 아닌 듯 오히려 유한성, 존재, 가족, 생존 본능과 같은 철학적 화두를 우주의 무한성으로 풀어내는 지적인 영화였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문은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해요.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사라져가는 빛에 대해서. 인터스텔라 중 브랜드 박사가 읊었던 시, 아름답다. 그 다음에 유은지티킴님께서도 써주셨네요. 어우, 우리 청취자분들 엄청 많이 써주셨는데요. 밑에 보니까. 새벽 2시 반에 IMAX로 봤는데 사실 서사는 무지하게 약함. 딱히 설득력도 개연성도 없달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이 꽤 많은데다가 어찌 보면 뻔한 결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보고 있는 그 169분 동안은 그런 허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장대한 스케일의 소재와 미술을 성공적으로 담아냄. 이야기로서 매력적이었던 부분들도 행성에서 순간의 실수로 지구의 수십 년을 허비해버리는 장면이나 만박사와 브랜든 박사의 선택이 불러오는 비극 등 우주적 자연 앞에서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자할 것 없는지 경외감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웜홀이나 블랙홀, 5차원 등에 대한 표현은 결국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대상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해야 하나. 정리하면 이렇다. 뭔가 엄청난 걸 보고 보여준 것 같긴 한데 뭘 보고 보여준 거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남는 게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솔선나무님도 써주셨네요. 무엇하고 향원할 수 없으나 감동. 딱 꼬집어 어느 대목이랄 것도 없이 간간이 북받쳐 오르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몇 번 있어서 눈물도 났다. 초반부의 60, 70년대 시골 같은 광활하고 황량한 옥수수밭과 클래식한 낡은 집도 나에게는 향수로 다가오고 어린 머피의 매력이 반했는데 성인이 된 머피는 이 영화에서 빼버리고 싶다. 이상하게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대자연의 위용에 압도되는 느낌도 좋고 한 점 먼지에 불과하고 손쉽게 부서지는 생명이지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위용 이런 느낌이 좋다. 그럼 쌤님도 써주셨습니다. 인터스텔라는 아이맥스로 꼭 다시 봐야지. 어제 친구가 보면서 거의 대성통곡하는 바람에 당황했음. 왜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감동하셨나 봅니다. 친구분이. 그걸 보며 또 나는 맥커너의 아저씨는 역시 연기를 열나 잘하는구나 생각. 역시 매튜 맥커너는 좋습니다. 연기가. 자, 마음님도 써주셨네요. 자칫 하드한 SF로 지루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영화 속의 분여 간의 끈끈한 정이 표현되어 있어서 좋았다. 김남식님. 놀란형은 본격적으로다가 우주 SF로 나가보려고 호흡 조절 중인가? 인터스텔라는 놀란형답지 않게 너무 친절했다. 앞으로 나올 불친절한 영화들에 대한 미리 하는 변명 같아. 그다음에 기억기억 이응님. 난 우주가 설레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 우주란 공간을 보면 장엄하고 놀랍다는 생각보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비티 볼 때 그냥 내내 갑갑했다. 인터스텔라는 그보다 나았지만 그와 별개로 사랑이란 말이 너무 직접적이라 별로였다. 전반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감정, 감동 이런 것들은 다들 느끼신 것 같지만 어떤 서사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세밀한 부분이라든가 뭐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 인터스텔라였습니다. 저희 방송분도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인터스텔라는 살려뒀죠. 새로운 주소에서도 2014년도 하반기를 책임졌던 천만 넘었을지 않을까 이 방송 업데이트 될지는 인터스텔라였습니다. 자, 산사춘님 댓글입니다. 11월 6일 미드나잇 인 파리 관람 그리고 11월 8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관람 후기를 쓸 게 없네요. 크크. 위에 두 영화는 다시 보고 싶었는데 마침 압구정 CGV에서 무비 꼴라주간이 아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재상영하길래 다시 가서 봤습니다. 다시 봐도 여전히 따뜻하고 기분 좋아지는 영화였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자, 그리고 제가 본 고질라 감상 후기입니다. 진즉 감상했던 했는데 이제야 씁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괴수물 특유의 재미를 기대했었고 황진미 평론가가 좋은 평을 쓴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황진미 평론가하고는 좀 코드가 좀 맞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대했었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문명의 이기가 곧 재앙을 불러들였고 그 재앙을 지구의 공전 기능이 잠재운다 는 큰 틀의 이야기인데 세부 설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네요. 무토하고 고질라랑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누가 누구고 누가 우리 편인지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무 생략되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괴수물에 무슨 이해까지 바라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단순한 괴수물이 아니라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인간의 욕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세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본 고질라 그리고 산사춘님이 보신 미드나잇 인 파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였습니다. 자, 산산추님이 압구정 CGV에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관람. 요즘 제가 압구정으로 출구를 하네요. 몇 번을 보아도 볼 때마다 새로운 영화가 있죠. 아마 저한테 이 영화도 그중 하나인 듯 합니다. 개봉한 지 벌써 10년째라는데 아직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짠해지는 그런 영화. 어젠 영화가 끝나고 GV가 있었는데 다른 관객들의 감상평을 들어보니 영화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집에 강신은 쓰다 페이지를 찾아와서 열심히 글을 쓰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여기서 영화 보고 나서 수다 떨어주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 페이지를 즐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오셨으면 좋겠네요. 영화 페이지에. 자, 제 댓글 읽어드리죠. 자, 브링맨션 봤습니다. 지난 8월 개봉한 액션물 90분짜리입니다. 초반에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은 액션씬이 나올 땐 와 하고 몰입했는데 극을 전개할수록 평범한 액션 연출이 이어져서 좀 실망했습니다. 클라이맥스도 좀 약했고요. 액션 연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타격을 당한 상대의 움직임, 즉 튕겨나가거나 널브러지거나 잘리는 움직임을 간혹 슬로우 모션으로 잡을 때가 있죠. 이는 이 장면의 관객이 쾌감을 느낄 것이라 예상하여 이 장면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아무 액션이나 아무 반동 움직임이나 슬로우 모션으로 걸면 쾌감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슬로우 모션이 그 쾌감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속도를 가속시키는 연출이 더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에서 초반 배 액션 장면들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후에 캠티니가 빠른 액션 그리고 그 액션을 닮은 속도감 있는 액션 연출로 싸우죠. 슬로우 모션 때보다 더욱 관객을 흥분시키죠. 배 위에서 싸움 잘하는 악당이나 1대1로 붙을 때도 기존의 빠른 속도를 늦추지 않고 대부분 속도감을 그대로 살려서 전체 화면으로 온몸을 전신을 화면에 담아 보여줍니다. 반면에 1대종사라는 영화에서 기차 승강장 1대1 결투씬은 묵직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의 신체가 닿은 벤치에 볼트가 빠지는 신이나 타격을 받은 상대방의 충격 등을 매우 느린 화면으로 담고 있죠. 전체적으로 춤같은 중국 무술 대결이어서 그렇겠지만 이 결투신의 전반적인 흥을 줄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세한 반동감을 표현하여 관객에게 이들의 내공을 느끼게 해주었죠.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브링맨션에서 쓰인 액션 슬로우 모션은 대부분 옛 연출을 답습해서 연출진이나 출연진이 연기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슬로우 모션이 나타납니다. 어때? 이 정도로 멋지고 연기하기 어려운 액션이야? 라고 말하는 셈인데 얼마나 강한 거야? 얼마나 치명적인 거야? 라는 관객의 물음에는 딴소리를 해대는 꼴이죠. 라고 제가 써놨네요. 제가 본 브링맨션, 산사춘님이 보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본 글들이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프랭크 감상했습니다. VOD 4,000원이고요. 비긴 어게인과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음악영화인데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반에는 영국식 유머와 괴짜들의 모습 때문에 유쾌하게 보였지만 점차 이 영화가 내포하고 있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쓸쓸한 분위기로 되더군요. 관계의 문제보다 캐릭터 자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비중 혹은 따뜻하고 대중적인 음악이 부각되지 않더군요. 참 쓸쓸합니다.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개성은 어딘가에 맞춰질 수 있는 것일까? 어느 틀에 끼워 맞춰질 수 있는 것일까? 천재성을 상실한 남자 주인공이 옛 동료들,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동료들을 만나자마자 다시 천재성에 불이 붙는 마지막 장면.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내뱉는 선율에 각자의 악기로 살을 붙이고 그를 보조해주는 동료들. 어찌 보면 참 반가운 재회의 순간일 텐데 쓸쓸한 마이클 패스밴드의 표정과 더불어 음악도 슬퍼서 뭔가 비극적인 인상으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영화 우리 가족. 지난 7월에 개봉했지만 2013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탈북 청소년 10명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영화는 이 남자와 아이들의 일상을 담고 있죠. 탈북 과정 10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문제, 주거 문제 등등은 영화상에서 거의 설명되지 않아요. 그저 이 탈북 청소년들과 남자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어떤 꿈을 꾸게 되는지 보여집니다. 보면서 참 부끄러웠는데요. 이념적인 이유이든 아니든 간에 개신교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고 또 저희 가족 또한 그러한데 이런 생활 영역에 대한 상상은 전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애들 10명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반찬으로 계속 고기가 나옵니다.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죠. 와, 우리 집보다 낫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애들에게 계속 일부러 더 많이 먹으라고 남기지 말라고 타박을 줍니다. 아마 북한에서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남한의 다른 또래들보다 신체적으로 뒤처질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다큐멘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영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그러나 참 고맙고 부끄럽고 또 밝은 기분으로 끝까지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밑에 하늘님이 답글 주셨네요. 저도 다큐는 잘 모르는데 궁금하네요. 그런데 남자애들만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칙칙한 남자만 있으면 참 재미없잖아요. 신이 남성과 여성을 만든 이유는 외롭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요? 라고 써주셨네요. 저 이 영화상에서 그 청소년 애들이 막 연애를 막 하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 참 제가 글에는 안 써놨었는데요. 자, 제가 본 프랭크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몇몇 제가 쓴 글들은 좀 빼고 있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큰일이네요. 바다 밑에 하늘님 댓글 두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방황하는 칼날, 아버지의 복수, 일본판 원작으로 감상함. 2009년 작품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된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원작 영화가 너무 궁금해서 억지로 찾아가 감상했습니다. 결론, 그냥 우리나라 거 보세요. 왠지 겉도는 느낌도 들고 별로네요. 정지영이 출연한 우리나라 리메이크 작품이 훨씬 좋았음. 이렇게 써주셨네요. 일본 영화들은 뭐랄까요? 조금 더 담담한 연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한국 영화는 그보다는 좀 더 대중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인 재미가 더 큰 그런 영화들로 만들더라고요. 똑같은 소설 원작을 하더라도. 참, 그 밑에 경주 보고 써주셨네요. 신민아 나온다. 예쁜 신민아가 나온다고 해서 봤건만 영화는 비추합니다. 아, 이건 뭐 뭔가 사건이 생길 때 마듯하면서 그냥 끝나요. 보지 마세요. 관객들을 간질간질하다가 메롱하고 갑니다. 도대체 감독이 뭘 말하려고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라고 써주셨네요. 바다 밑에 하늘님이 보신 방황하는 칼날 일본판 영화, 그 다음에 경주 둘 다 비추하셨습니다. 자, 제가 본 라스트 베가스. 지난 5월에 개봉한 미국 코미디물이고요. 로버트 드니로, 마이클 더글라스 등 할아버지들이 총각 파티를 하러 라스베가스에 가서 겪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게 있네요. 총각 파티.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들은 별로 좋은 평을 주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뭐 나름 가볍고 재밌게 봤습니다. 뭐랄까 그냥 여유로운 농담식 그런 느낌? 화장실 유머, 19금 유머가 난무하는데 그냥 뭐 별 기대 없이 킬링 타임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선사주님이 더맨더머2 보셨네요. 100만 년 만에 CGV 시사회에 당첨돼서 아픈 몸을 이끌고 봤습니다. 욕 나옵니다. 코미디인데 웃음 포인트가 안 맞아서 한 번도 못 웃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강력 비추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라스트베가스가 더 나은 영화인가요? 자, 제가 쓴 배틀로얄 감상인데요. 2000년작이죠?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틀로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중학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영화죠. 어릴 때는 그저 B급 영화의 재미로만 감상했는데 이제 다시 보니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이 원작이고요.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국가는 BR법, 배틀로얄법을 제정해서 아이들을 무인도로 보내서 서로 죽이는 게임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군인들이 동원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니네들이 이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직접 한번 이 현실을, 이 경쟁 시대를 한번 느껴봐. 이런 거죠. 영화 후반에 보면 이제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허둥지둥되는 어른들, 군인들, 그리고 담당관으로 나오는 기타노 타케시의 숨은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이 어른 세대가 아이 세대를 정죄하고 사륙적인 경쟁 시스템 속에 포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어린 세대들에게 포괄적인 진리를 내세우며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거세하려는 거죠. 이 배틀로얄이라는 건 하나의 현실 세계를 그대로 축약해 놓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현재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서로 힘을 모아 살아남으려고 하고 아끼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기도 하죠. 또 단순히 살육을, 사람 죽이는 걸 즐기거나 스토커처럼 여성을 탐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국 모두 죽어요. 개인들의 발악은 세계를 구축하는 이 구조, 즉 사회 시스템을 넘어서진 못합니다. 물론 남녀 주인공은 살아남지만 제 생각에 이 생존은 작가가 혹은 감독이 어린 세대에게 남기는 응원과 격려 혹은 반성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감독의 마지막 완성품 배틀로얄2는 단 한 장면만 찍었고 나머지는 다 아들이 연출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배틀로얄 1편이 마지막 작품인 셈이죠. 영화 초반에는 엉망진창인 학생들, 이른바 교실 붕괴의 전형을 보여주지만 점점 무인도에서 서로 사육을 벌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꼭 어른들을 닮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는 어른을 닮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그런 잔인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소년범을 다 없애야 된다, 사회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른들 탓이죠. 다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배운 겁니다, 애들이. 누군가는 헐리우드 영화 헝거게임과 비교하면서 헝거게임이 훨씬 우월하다고 평가합니다. 영화 사이에 우열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배틀로얄 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헝거게임은 파괴적인 구조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이에 대한 항거도 선명하게 표현되죠. 배틀로얄은 이 점들이 좀 더 상징화되어 있지만 쉽게 이 상징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주얼 면에서 비크 팬이 강렬하여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죠. 이 정도의 상징가와 에너지, 그리고 꽉 차있는 느낌과 B급 재미, 무엇보다 쉽게 관객이 알아챌 수 있는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바다 밑에 하늘님도 답글 써주셨네요. 감상평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읽어보다가 우연히 저도 봤던 영화가 눈에 띄어 댓글을 답니다. 배틀로얄 1편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일본 영화를 본 건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 드는데요. 저로서는 그동안 이런 스토리의 영화를 접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지나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험한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 성공한 듯합니다. 감상평을 보고 나니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이 영화를 접하고 나서 일본 영화도 가끔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일본 영화를 이렇게 센 영화부터 접하시게 됐군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본 배틀로얄이었습니다. 자, 2010년 일본 작품 고백 재감상했습니다. 현재 VOD 1,000원이고요. 이 감독의 최근작이 갈증으로 한국에서 개봉했죠. 예전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고백입니다. 그때는 비주얼과 편집, 음악에 집중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의 복수 자체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나카시마 테치야 감독은 독특한 영상미와 연출로 이름을 알렸고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도 그런 멋이 잘 살아있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아이를 죽인 반학생에게 담임선생님 여주가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인들의 갱생, 여자 주인공의 회심과 후회, 복수의 무상함, 그딴 거 전혀 없고요. 철저히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범인들이 왜 어떻게 범행을 하게 되었고 복수를 어떻게 당하는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참 통쾌했고요. 소년법에 대한 미비점은 사실 일본에서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미성년이 중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경감되는 거죠. 그러나 이 영화는 그딴 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도구가 공적 처벌이 아니라 철저히 사적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서 제가 본 배틀로얄 거는 사뭇 다른 이야기인데 고백 속 아이들이 좀 더 미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은 됐습니다. 다만 철저히 계산된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묘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긴박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충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반 후부터는 좀 지루할 수 있고요. 뭐 그럴 때는 이제 비주얼과 음악에 집중하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본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위터 쪽으로 남겨주신 많은 분들의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솜소나무님 남겨주셨습니다. 11월 4일에 써주신 거네요. 영화 5일의 마중을 보면서 엉뚱하기도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이지만 최소한의 것으로 검소하게 살던 그 시절이 물씬 그리워졌다. 눈물나게 그립다. 지나치게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풍요함에 그닥 행복하지가 않다. 붙이지도 못하는 손편지를 아무 종이에다가 써서 수천 통을 모아놓은 누렇게 바래버린 그 편지도 그립다. 연탄 난로 위에서 푹푹 끓고 있는 무쇠 주전자도 그립다. 낡은 피아노도 그립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옛날 느낌이 좀 나는, 그러니까 옛날 정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유명한 감독과 여배우가 함께 작업한 영화죠. 저도 이 영화 꼭 봐야 되겠습니다. 쌤님이 또 11월 10일 날 써주셨네요. 한공주 보고 나서 관객들 전부 숙연해졌다. 그 주변 인물들의 반응 가운데 내가 했던 짓이 떠올라서 너무 찔리고 우울해졌다 라고 써주셨네요. 극장영화님도 써주셨습니다. 3개 연달아 읽어드리죠. 커트. 영화의 그 악덕 귀염은 여전히 십자가를 방패삼아 이젠 식당과 잡화점 속에서 또 그렇게 활개치고 우린 뭣도 모른 채 팔아주며 살고 있을걸. 관심들 없겠지. 그러다 자기 일로 당해봐야 세상 무섭구나 싶을걸 라고 써주셨네요. 제자 오카늠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 꼭 보고 싶었는데 보질 못했어요. 이거 IPTV 쪽으로 빠질 수 있을까 정말 한번 보고 싶은데 말이죠. 모 교회 목회자가 분열된 교회에 파송 요청을 하기가 민망할 지경일 때 선배 목사님들께 선착순으로 한 분께 도움을 얻으려 SOS를 치셨다. 그때 지금 내 교회의 목사님과 오카는 목사님이 선의의 대결과 양보 끝에 파송을 정하셨는데 아릿하다. 지금 교회의 목사님도 훈련에 각별한 열정을 보이고 거목 양성에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 거인이 펼쳐낸 자장의 폭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파급력과 결과로 한국 교회를 덮고 있다. 사실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그립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그 후임자가 오정현 목사님이죠. 그래서 매우 큰 교회를 지었죠. 서초동에.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죠. 커바디스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또 다른 글 읽어드리죠. 울부스. 단조로운 점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뻔히 보이는 듯 가지 않는 스토리 전개는 높이 살만하지 않던가. 좀 과한 설정샷 같은 신들을 무의미하게 많이 포함한 편집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스토리가 좋다. 다음에 11월 18일 날 김현수님께서도 써주셨네요. 쿠페시의 행복여행.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행복을 찾으러 떠났다가 품 안의 행복 오로라를 만나러 돌아오는 인생여행. 돌아보면 그곳에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해 했던 어린 내가 있다. 인간미 넘치는 사이먼 페그의 매력이 평범한 모두의 삶 속 행복을 만나게 주는 휴먼 코미디. 11월 21일 날 류은 GT킴님께서 헝거게임 모킹제이 파트 1 보고 써주셨네요. 시리즈 원작 소설은 비주얼 묘사에 뛰어나서 TV에서라면 이런 그림이겠구나 하고 연상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에 더 빠져들고 많은 장면이 많은데 영상 작가라면 그런 장면들을 실제로 구현해보고픈 욕심도 날만하지 않겠나. 캐칭파이어나 이번 모킹제이 1은 장편 시리즈 유행을 업고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가 싶다. 스토리 사운드는 두 편을 한 편으로 만들어도 될 부분이지만 그러기엔 영상적으로 아까운 장면들이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글입니다. 11월 23일에 류은 GT킴님께서 마찬가지로 퓨리 보고 써주셨네요. 그냥 2차 대전 당시의 전차전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싶다. 정말 그 전차 장면 3대1로 싸울 때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어서 얼마나 고증에 충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감 하나는 끝내주고 전쟁 영화로서의 기본적인 미덕이나 영화적 재미는 충만. 한 가지 재밌던 것은 영화 내에서 독일 티이거 전차를 영어식으로 타이거라고 발음하는데 자막에는 티거라고 나온 것. 번역가가 공부를 좀 했거나 아니면 밀떡이던가 밀리터리 덕후죠? 라고 써주셨네요. 전세계에 계신 오타쿠들이 주류가 되는 그날까지. 아, 참,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감상 댓글 남겨주신 것들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용량 문제 때문에 좀 빠르게 읽었고 발음도 뭉개지고 여러가지 글을 좀 짧게 편집해서 읽어드렸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2015년 1월달부터는 좀 분량 조절을 제가 좀 잘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혹시 뭐 충고해주고 싶으신 거나 뭐 건의해주고 싶은 것들 거리낌 없이 저에게 뭐 쪽지 아니면 뭐 멘션 아니면 뭐 이메일이라든가 저희 블로그 쪽에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뭐 당장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 아시죠? 모르시나요? 스멜스멜스 골뱅이 한메일입니다. smellsmells 죠. 자, 다음 주, 그러니까 2015년 1월달 첫 업데이트를 지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원래는 한 2주 정도 좀 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쉬게 될지 그 다음 주부터 쉬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2015년 알차게 새롭게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2014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슬픈 일도 좀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2015년에 힘내서 또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저희 방송도 좀 많이 홍보해 주셔서 고정 청취자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나는 그날까지 한번 함께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